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어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두 건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8시간 이상 탄핵안을 토론했습니다. 하원이 처리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에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비건 대표가 베이징 공항에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중국 측 누구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비건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비건 대표는 어제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만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외 주둔 미군 경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정은보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해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SMA가 다루는 세 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새로 만들고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와 여객 훈련 비용, 병력과 장비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가운데 일부를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미국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라핀, 미네랄 오일 등 6개 품목을 지난해 7월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기한은 1년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일 일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타결한 것으로 알려진 1단계 무역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공개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32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가 오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6번째 TV토론회이자 올해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 억만장자 활동가 톰 스타이어 씨, 그리고 사업가인 앤드류 양 씨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요구한 토론회 참석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남아있는 후보는 모두 15명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건강보험 문제, 그리고 총기 규제 등 현안을 두고 다시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경 경비국이 어제 쿠릴열도 남부 인근 해역에서 일본어선 5척을 납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 어선들이 문어를 잡고 있던 중 불법 어로 혐의로 납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 당국에 자국 어선 납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배와 선원들을 조속히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일본 어선 납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본 어선들이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비만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민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지 않으면 10년 안에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 될 거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인 4명 중 1명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 체중이 100파운드 이상인 심한 비만이 된다는데요.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미국 성인 600만 명 이상의 26년 동안 자체 보고된 체질량 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는 비만이 한번 발병하면 치료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 중인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대부분 남부와 중서부에 있는 29개 주가 가장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합니다. 거주자들의 50%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되고 50개 주 전체에선 적어도 인구의 35% 근대와 마찬가지로 비만이 일반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비만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없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 초가공식품 소비가 늘기 때문인데요. 패스트푸드, 숙성 음식 등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민들이 운전하는 대신 걸어 다닐 수 있게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상시 개방하며 과일과 채소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이어지고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영하 5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막다가 평안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 어소시에이션이 부릅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었죠? 내가 당신이 실증나는 날이 올지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Never my love. 들어보시죠. You ask me if there'll come a time when I grow tired of you. Never my love. Never my love. You wonder if this heart of mine will lose its desig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 의회가 19일 공식 개원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존슨 총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이 합병을 발표하면서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가 탄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새 의회가 개원한다고요?
네, 지난 12일 조기 총선 후 새로 꾸려진 영국 의회가 19일 공식 개원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오전에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새 의회의 출범을 선포하고 이른바 여왕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집권 보수당이 하원 650석 중에서 365석을 얻으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노동당은 59석을 잃어서 203석에 그쳤고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선전을 해서 지난번보다 13석을 늘리면서 48석으로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보수당이 과반을 훌쩍 넘겼군요.
네, 야당들을 다 합쳐도 보수당과 야당들 간의 의석수 차이가 80석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당이 얻은 의석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이끌었던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이로써 존슨 총리는 단독 정부를 구성해서 수권 정책이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영국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영국 언론은 역대 가장 다양성을 보이는 의회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전체 의원들 중에서 여성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60명 이상이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입니다. 여기에 성소수자라고 공표한 의원도 40여 명입니다.
영국은 하원의장도 새로 맞이했죠.
네, 영국 하원을 10년 동안 이끌어왔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지난 10월 말로 사임하고 지난달에 린지 호일경이 선출됐는데요.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되면서 물러났다가 지난 17일에 재추대되는 형식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올해 62살의 호일경은 노동당 출신의 정치인으로 존슨 총리는 호일 신임 하원의장이 의회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올해 두 번째 여왕 연설을 하는 거라고요?
네, 여왕 연설은 보통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될 때 행하는데요. 지난 9월에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를 선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10월 13일에 다시 개원했을 때 참석해서 이 공식 개원을 선언했고 당시 여왕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새로 의회가 다시 출범하면서 여왕이 1년에 두 번 의사당을 찾게 됐습니다.
여왕 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여왕 연설은 정부가 작성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주요 입법안 등을 낭독하는 건데요. 하지만 입헌 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 이 여왕 연설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영국 정부는 이 여왕 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영국 하원의 개원식은 성대하고 장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네, 하지만 이번 개원식은 규모가 약간 축소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주요 관리들이 전통적인 귀족 복장을 하고 참석하는 건 여전한데요. 하지만 올해 93세 여왕은 이번에는 자동차로 의사당을 찾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여왕은 기마병들의 호위 속에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의사당을 찾는 게 관례입니다. 여왕은 또 이번에는 왕관 대신에 모자를 쓸 예정입니다.
여왕 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무엇보다도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 입장과 추진 일정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12월 25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정대로 1월 31일에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왕은 또 존슨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보건, 교육, 치안 등 국내 현안을 위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존슨 총리가 주요 입법안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하원은 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존슨 총리는 더 이상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존슨 총리는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12월 31일까지는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을 종결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설정했던 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앞당겨서 12월 31일로 종료하고 이후에 다시는 재연장을 요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1개월 안에 양측이 무역협상을 종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2021년부터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군요.
네, 시민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대 시위가 인도 곳곳에서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는 강경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 주민들은 정부 조처에 더 반발하면서 시위가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시민권법 개정안이라는 게 뭔가요?
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 주변 3개국 출신들로서 인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서 이들에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주 인도의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도 마쳤는데요. 하지만 시위자들은 이는 인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무슬림들을 차별하는 조처라면서 반대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왜 무슬림들을 차별하는 조처라는 건가요?
네, 이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국한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은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들 3개국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들로서 이들 나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슬림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대학교들까지 동참하면서 시위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억 명가량으로 인도 전체 인구 13억 명의 약 14%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힌두교를 믿는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무슬림 인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가 시위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네, 열흘 가까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인도 당국이 일부 지역에 시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서 아쌈주, 우타르프라데시주, 비하르주 등이 포함됐고요. 뉴델리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도 차단됐습니다.
아쌈주는 무슬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무슬림 거주 지역의 하나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제일 처음 시작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정부 조처에 항의했고요.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의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당국이 시위자들도 체포하고 있다고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인도 경찰은 외신과 인터뷰 중인 시위자들도 강제 연행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된 시위자들 중에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역사학자 라마찬드라 구하씨도 포함됐는데요. 이 트위터에는 경찰이 체포한 시위자들을 버스에 실고 가는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도 차단된 상황이라고요?
네, 인도 주요 통신사인 보다폰 에어텔은 18일 정부 명령으로 뉴델리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타르프라데시 등도 현재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또 델리 지하철역 등 10여 곳을 폐쇄했고요. 대도시로 연결되는 몇몇 도로의 진입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인도 당국은 그 누구도 정부 허가 없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합병 소식이 있군요.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이 18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6주 전에 합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분율 50대 50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이름은 뭘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폭스바겐, 토요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 이어서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 수는 약 870만 대로 직원 수가 4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자동차 시장 분석 기업인 LMC 오토모티브는 이 합병으로 두 회사의 잠재적 생산 능력이 연간 최대 1,400만 대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국제 기업 간의 합병인 거죠?
네, 맞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 사의 합작 회사고요. 푸조 시트로엥은 프랑스 기업입니다. 새 합병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이 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회장이 맡게 되고요. FCA의 존 엘칸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됩니다. 총 11자리인 이사회는 양측이 분점합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하고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배출가스 규정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투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도 한 해 41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12달에서 15달 안에 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회사명을 결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군요.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회사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조 범위가 경쟁사들보다 뒤처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크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합병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8일 유럽 주식시장에서 PSA와 FCA의 주가가 각각 1.2%, 0.2%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처음 합병 소식이 나왔을 때는 6% 그리고 1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또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럽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두 업체의 합병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회사 발표와는 달리 생산 공장의 폐쇄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두 회사는 오는 20일에 노조를 만나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FCA와 PSA의 인수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정 소송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에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이탈리아계 기업인 FCA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FCA가 자동차 노조에 뇌물을 줘서 GM사의 노사 협상을 망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FCA의 마이크 맨리 CEO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소송이 협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아메리카나우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특집으로 함께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인데요. 먼저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에는 하원에서 가결됐네요.
네, 18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권력 남용 항목은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 그리고 두 번째 의회 업무 방해 항목은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인원 435명의 과반수인데요. 이 두 항목 모두 과반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고요?
네. 지난 1868년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그리고 1998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건데요. 존슨 대통령의 경우는 남북전쟁의 전후 수습 방안을 둘러싼 대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수습 직원과의 성추문에 관한 위증, 그리고 사법방해 등이 탄핵 사유였는데요. 앞선 두 대통령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적이 아예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974년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사무실에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했던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책임을 추궁받았는데요.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을 거쳐서 상원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닉슨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던 겁니다.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하원 표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안의 두 항목 모두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다수가 찬성 투표를 했지만 일부 이탈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권력 남용 조항에 민주당 의원 두 명이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 의회 업무 방해 조항에는 민주당 의원 세 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누굽니까?
예, 먼저 권력 남용 조항에 반대 투표한 사람은 뉴저지주 출신 제프 반드루 의원과 미네소타주 출신 콜린 피터스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 방해 조항에 반대한 사람은 이 두 명과 함께 메인주 출신 제러드 골든 의원인데요. 특히 반드루 의원의 경우 이번 표결 며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민주당 주류와 다른 입장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예, 출신 지역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 다음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할 수 있는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들인데요. 이 민주당 대선주자인 하와이주 출신 털시 개버드 의원의 경우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재석으로 투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권한 겁니다.
개버드 의원이 기권한 이유는 뭡니까?
예, 미국을 심각하게 분열시킨 당파적 탄핵 과정 때문에 기권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믿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밖에 공화당의 던컨 헌터 의원과 존 심커스 의원, 민주당의 호세 세라노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서 양당 의원들이 토론을 했죠.
네, 이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주장했고요. 공화당에선 탄핵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tragic that the president's reckless actions make impeachment necessary. He gave us no choice.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게 된 지금의 현실은 비극적이다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탄핵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탄핵소추 절차는 인데요. 하원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의해 탄핵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파면이 되는 겁니다.
이제 탄핵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탄핵 심판이 열리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런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이 근거 없이 탄핵을 강행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 지역인 미시간주에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이번 탄핵은 오히려 민주당 측의 자살 행렬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기각되고 자신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될 것을 자신한 겁니다.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안이 기각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상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인원 3분의 2로 하원보다 엄격한데요. 전체 의원 100명 중에 67명이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으로서 탄핵 조사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소수당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47명인데요. 탄핵안 인용 기준에 20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대거 탄핵 찬성에 합류하지 않으면 가결은 불가능합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 언제 진행됩니까?
예, 이제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 휴가를 지내게 되고요. 상원은 내년 초에 관련 일정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는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18일 표결 통과 직후에 밝혔는데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왜 이런 입장을 밝힌 걸까요?
예,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심리 진행 방식을 놓고 공화민주양당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초안을 제시했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거부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상원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더 알게 되기 전에는 하원의 소추위원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원의 소추위원이라는 게 뭔가요?
예,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로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가는 탄핵 소추 결의안은 기소장이 되는 건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행하는 재판 형식으로 심리가 열립니다. 이 소추 대상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고요. 일반 민형사 재판처럼 증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원 의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에 발언권이 없고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인용 또는 기각 입장을 정해서 투표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김현숙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한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이 자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탄핵 파면으로 종료되는 것은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공화당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그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18일 말레이시아 방문 중 현지 이란 주민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나 중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 국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동맹과 우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프랑스나 유럽연합 당국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찬성과 반대 여론이 절반 정도로 갈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리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탄핵 사태는 한동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9일 오후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6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탄핵 정국에 대한 각 예비 후보들의 입장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7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젤란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좌에 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8월 12일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부 고발자가 등장합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외국 정치에 개입했다며 미국 국가정보국 감찰관실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9월 9일 국가정보국 마이클 애킨스 감찰관이 이 같은 고소장에 접수된 사실을 의회에 알립니다.
9월 18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에게 대가성 제안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져갑니다.
9월 2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대통령 탄핵 심사를 위한 정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9월 25일 백악관은 두 정상 간의 7월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전격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9월 27일 하원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보내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월 3일 하원은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를 시작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10월 8일 백악관은 의회의 탄핵 조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시도는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반발합니다.
10월 11일 하원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시작으로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줄줄이 불러서 관련 증언을 듣습니다.
10월 31일 하원은 민주당 주도 아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이후 하원 청문회는 공개로 전환됩니다.
11월 13일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첫 공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후 청문회에 출석한 전현직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12월 3일 하원정보위원회는 총 300쪽에 달하는 탄핵 관련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치에 개입하며 부당한 제안을 했으며 의회의 탄핵 조사 과정을 방해했다며 방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12월 10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를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작성해 상정합니다.
12월 12일 하원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찬성 23명, 반대 17명. 이로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하원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12월 18일 미 연방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하원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가결되기까지의 과정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버지니아대 정치센터 소장인 레리 사바토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바토 교수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It's a rarity in American history. Essentially, it's only happened three times. This will be the third. If you don't count Richard Nixon, who resigned.
대통령 탄핵안 하원 통과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소추 직전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로 치든 네 번째로 치든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들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에 이어 1990년대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하원이 처리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시작하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의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미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This is a black mark in history for any politician, any president who gets impeached.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되는 그 어떤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앞서 탄핵 위기를 맞은 세 명의 대통령, 앤드류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탄핵 소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탄핵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는데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평판이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절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을 더 일하든 재선에 성공해서 5년 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든 탄핵소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를 넘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자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경고사격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이어지든 대통령직을 수행해 가는데 이 같은 경고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는 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This means that Donald Trump has exceeded his power in the view of about half the country.
미국민의 절반가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나라의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엔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전 국민의 3분의 1을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절반이 탄핵을 원한다는 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과는 이번이 많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빨리 끝날 것이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따른 양극화로 사실 탄핵은 힘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당이 버티고 있는 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미국의 정당의 힘이 너무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We are having more frequently presidents elected without having won the popular vote. Trump lost it by
국민 투표에서 지고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 투표에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보다 300만 표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이런 경향과 대통령 탄핵 추진이 잦아지는 경향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투표에서 지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됐고 현대대로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나아졌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이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Let's assume that the Senate does acquit, and believe me, that's an assumption you can count on. We will still have
상원이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까지는 9개월이나 10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따라서 내년 11월이 되면 탄핵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나간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탄핵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이슈를 장악할 겁니다.
2020 대선을 앞두고 이번 탄핵 사태가 어느 정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It might in the end, but we can't tell today. A lot of it depends on who the Democrats pick as their nominee.
궁극적으로 어느 정당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고르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일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뽑거나 너무 이념에 집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호황 덕에 쉽게 이길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정말 치열한 선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탄핵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역할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약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3의 후보가 나온다면 표가 갈리기 때문에 이 50% 지지율도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대선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버지니아 대학교 레리 사바토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매년 크리스마스철이면 세계 각국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가수 겸 배우 빙 크로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ashing through the snow. Yeah. 요즘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음악, 즉 캐롤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랑을 받는 노래, 부드럽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빙 크로스비죠.
화이트는 희다하는 말이니까 흰 눈이 덮인 크리스마스를 의미합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있어요. 그 옛날 내가 알던 그런 크리스마스를. 트리는 반짝이고 아이들은 눈 속에 달리는 썰매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요. 이런 노랫말입니다.
1942년 영화 홀리데이 인의 주제가였던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가수일 뿐 아니라 인기 있는 방송인이기도 하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빙 크로스비는 1903년 5월 3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집안이 가난해서 빙은 소년 시절 여러 가지 굳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벌목장에서 나무도 자르고요. 자, 그러던 빙이 어떻게 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어느 날 집에 축음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빙은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에도 들어갔지만 법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예 악단에 들어가 노래도 부르고 드럼도 쳤는데요. 자, 로스앤젤레스, 이 LA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이 빙은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중심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LA에는 영화의 중심지 헐리우드가 있는 것이죠.
네.
빙은 여기서 리듬 보이스라는 트리오를 만들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빙 크로스비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빙은 그의 형 에버레트 크로스비를 매니저로 삼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버레트는 빙이 부른 노래를 뉴욕의 CBS에 보내서 방송으로 혹 내보낼 수가 있는지 의사를 타진을 해봤죠.
네.
그랬더니 CBS는 그 빙의 목소리에 호감을 갖고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겠습니다.
빙의 라디오 프로는 큰 성공을 거둬서 청취자 수가 많을 때는 5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 프로는 거의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빙 크로스비는 1935년엔 또 하나의 공중파 방송인 NBC 방송과 계약을 체결하고 1940년대까지 크래프트 뮤직 홀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1932년에서 34년 사이에 빙은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월의 6월이라는 노래는 젊었던 시절 최고의 히트곡으로 알려져 있죠.
종교적인 노래도 여러 곡 취임했습니다. 빙의 히트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도 그 중 하나였죠. Silent Night,
Holy Night. 이 노래는 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죠.
자, 그럼 영화에는 언제부터 출연을 하게 됐나요?
1930년대에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빙과 리듬 보이스를 재즈의 왕이라는 영화에 출연시키면서 영화 인생도 시작이 됐죠. 그 후에 빙 크로스비는 모두 79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요. 그중에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우수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을까요?
이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노래와 함께 전달하는 뮤지컬 영화에 출연을 했죠. 그중에서도 이 코미디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재미도 있고 가슴 흐뭇한 내용에 감동을 많이 받았죠.
자, 그중에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 희극인인 봅 호프, 여배우 도로시 라모와 함께 출연한 길이라는 시리즈물이 참 유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로 가는 길, 홍콩으로 가는 길, 모로코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연재로 나온 영화인데요.
네.
여러 나라 사람들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Hong Kong wears another face. 크로스비는 이렇게 해서 1930년대 중반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1942년에 개봉된 영화 홀리데이 인의 주제가였죠.
홀리데이 인은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호텔을 경영하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화려한 할리우드로 진출하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발매되자마자 즉각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재발매를 했고 몇 차례 더 녹음을 해가면서 계속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각 분야의 세계 진기록을 수록하는 기네스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어간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이 팔렸고 싱글 음반으로는 5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기록인데요.
네.
이 같은 판매량은 아직도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로서 특히 큰 상을 받은 건 영화 나의 길을 가련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는 1944년에 개봉된 뮤지컬 코미디물인데요. 크로스비는 여기서 가톨릭 신부 역으로 나옵니다. 이 노동자들이 주로 다니는 거칠고 가난한 뉴욕의 한 성당으로 부임한 신부가 주변 환경과 성당 내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What's your name?
Father O'Malley. Charles Francis Patrick O'Malley. What's yours?
Her name is Quip. What right still for me a minute, will you, Father?
I got it! Got it!
이 영화로 크로스비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남우조연상, 원작상, 각색상, 주제가상 등 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주제가상은 크로스비가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Swinging on a Star였습니다.
크로스비가 영화에서 부른 노래 중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곡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스윙잉 오너 스타를 포함해 네 곡이나 되죠.
그렇습니다. 이 빈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에 무려 2000곡에 가까운 노래를 녹음을 했고요. 싱글 히트곡으로 꼽히는 것만 해도 300곡이 넘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에는 이 지구상에서 빈 크로스비의 노래가 흘러나가지 않는 시간은 단 1초도 없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네. 빈 크로스비는 영화에서도 입장권 판매 기록이 10억 7,700만 매 이상으로 이 클락 게이블, 존 웨인 등 유명한 배우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서 그의 노래 취입이나 영화 출연은 뜸해졌습니다. 이때는 출연도 주로 텔레비전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가정생활은 순탄치 못했던 걸로 보이네요.
네. 이 49세 때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을 했죠. 두 부인한테서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픔을 겪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골프를 아주 좋아했던 빈 크로스비는 1977년 10월 14일에 스페인에서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74세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멀티미디어 스타로 평가를 받는 빈 크로스비. 그렇게 이국 땅에서 숨져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그의 노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만년 히트곡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가수 겸 배우 빈 크로스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메이저리그 야구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에서 이곳 워싱턴 DC의 워싱턴 내셔널스가 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열광했는데요. 오늘은 VOA 기사 한번 들어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Listen carefully.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when it needs it most.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The toast of a particular place means a person who is very popular or very much admired. The toast of a particular place. The toast of의 장소를 붙이면 그 장소에서 인기가 굉장한, 정말 찬사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She's the toast of this town. 그녀는 이 도시의 인기인이야. 이 도시는 그녀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문 볼게요. 워싱턴 내셔널스의 우승을 가리키면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내셔널스 팀은 워싱턴 도시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내셔널스 팀을 사랑합니다.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이 도시에 환영받는 diversion, 방향 또는 주제의 전환, 또는 entertainment, amusement, 오락 또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죠. 즉,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이 도시에 환영받을 즐거움을 주며. When it needs it most. 도시가 가장 즐거움을 필요로 할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when it needs it most. 도시가 가장 즐거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제공해준 내셔널스 팀은 워싱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when it needs it most.
오늘의 표현은 the toast of a place였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다른 영문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멜리사 맨체스터의 Don't Cry Out Loud, 크게 울지 말아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ile she danced without a net upon the wire, I know a lot about her, 'cause you see, baby is an awful lot like me.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had it. Saw that when they pulled the big top down, they left behind her dreams among the litter. In the different kind of love she thought she found, there was nothing left but sawdust and some glitter.